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은 힘이 세다. 저는 설교 제목 정하는데 그래도 고민을 합니다. 언젠가 긍휼의 힘이라는 설교를 전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긍휼은 힘이 세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밀이 없습니다. 완전한 비밀로 묻힌 채 지나가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비밀이 터집니다. 한국의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보면은 현장의 증거 자료로 등장하는 녹음된 통화 내용이 문서화된 것. 그래서 풀어 쓴 것을 우리는 녹취 파일이라고 그러죠.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이 텍스트로 동시에 뜹니다. 당사자는 깜짝 놀라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간의 특별한 심리가 뭐냐면은 은밀한 통화 내용이 공개된 그 당사자의 반응을 보면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불법의 행위 또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보다는 그것을 깊이 후회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누가 이것을 녹음했지? 어떤 경로로 이걸 유출된 거야? 라는 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본질보다 들켰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TV 화면으로 이런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의 수치를 보면서 혀를 찹니다. 아, 저 사람 이제 끝났다고. 남의 이야기 하듯이 뉴스를 청취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전체를 담은 인생의 그 녹취 파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출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그 사람의 수만 가지 대화 중에서 비리와 부정과 관련된 특정 통화 내용만 그 하나님 이슈화해서 뜨죠. 그러나 하나님의 녹음 기능은 다릅니다. 그게는 뉴스에 나오지 아니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담길 것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인지, 연료하신 부모님에게 귀찮다는 뜻이 툭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뉴스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긴 녹취 파일 가운데 편집된 일부 파일만 제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편집 없는 원본이 제출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두려운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외가 없는 우주적인 원칙이에요. 아무리 치밀하게 숨기고 아무리 모르게 속삭여도 하나님 앞에서 대낮같이 드러나는 말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실은 우리를 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것은 무엇인가? 공의의 법대로라면 우리는 유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었어요. 심판을 이길 유일한 힘은 내 의론이 아닌 내가 베푼 긍휼이 힘을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심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끌어오르는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가 보이죠. 그 대표적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 그 장면입니다. 이 마태는 세관,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태는 나중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라는 세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관할 국경 지역의 그 세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세관 직원을 이렇게 비하한다든지 뭐 다르게 취급하지 않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우리도 일본의 앞잡이로 살았던 일본 순사로 근무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크게 비난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죠. 이 세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동족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바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의 눈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고 민족의 혈세를 뜯어서 이방인에게 바치는 변절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부리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세리 집안과는 아들이나 딸을 주면 안 된다. 혼인하지 마라. 이게 팽배했었습니다. 철저히 경멸했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미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손가락질을 받는 마태 집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앉아서 식탁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유대 문화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친구로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어요. 그 자리 유대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치유도 행하시고 하늘에서 온 뭔가가 흔적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세속적이고 죄인 부류에 속하는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 이게 그림이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목격하거든요. 저 비상한 유대인이다. 뭔가 신비롭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것처럼 혹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아닐까? 근데 권능까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들이 누가요? 중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거룩한 인물께서 이런 품위 없는 행동을 하실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의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상식적으로 거룩한 선지자라면 이 죄인들, 세리들 꿰뚫어보고 호통을 쳐서 쫓아내야 함이 마땅한데 밥을 먹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이 불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가능없는 나고자들이다 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긴 죄만 보였지 죄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백 번 드리는 동물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예요. 이것은 전하 선교를 하고 헌신적으로 건물을 짓는 그런 선교사나 정치인이나 학자나 성경에 대해서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주석을 낸 신학자라 할지라도 동일해요. 그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그의 신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은 알았을지 몰라도 상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몰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이 옳다고 오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들이 병든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가가신 거예요. 위대한 의사께서. 잠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지 않나. 내면의 판단의 갈고리로 타인을 찍어내리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과거에 가망이 없었고 불의했으며 구원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누구나 들여다보길 꺼려하는데 이제 들여다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특히 12월 그 해의 마지막 달쯤 되면은 늘뜬 분위기인데 이때일수록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다음 해, 다가오는 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다 아주 날카로운 도구 하나씩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의 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갈고리를 수시로 던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 내 기준이 거슬리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갈고리로 상대방을 찍어내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재판관인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근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신비롭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때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를 들으시기도 해요. 마치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도 우리 안에 곳곳에 십피줄처럼 피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반응하시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마음을 먹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말을 뱉을 때 이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정적인 뭔가를 반응하세요. 성경은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저 사람 쓰레기야. 뭔가를 향해서 저건 쓰레기야라고 무시하면서 정죄할 때 그 말을 들을 만한 뭔가를 보였고 말을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면서 무시하며 정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면요, 그런 감정, 독선적인 태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 사람도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저 사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들어갔지만 그를 향해서 내가 쓰레기야 라고 정죄해버리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퍼하시는 성령님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다. 이 과장처럼 보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 90% 이상의 거대한 빙산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렇게 진단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왜곡된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돌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사연, 아픔, 트라우마, 환경적인 요소들이 그 90%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상담학 교수인 김용태 교수의 저서 가짜 감정의 이러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영 씨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남편 기천 씨에게 수시로 화를 내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악처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 고약한 여자네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10%란 말. 얘는 깊은 곳에 숨겨진 90%를 들여다보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 진영 씨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엄마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위로 대신 야 나는 너보다 100배는 더 힘들고 외롭다 라며 딸의 감정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고통임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일을 통해 인정받는 것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 엄마에게 거절 당했을 때 그 끔찍한 원초적 외로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녀는 그 외로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남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남편은 무시하고 화를 내므로써 자신이 느껴야 할 비참한 감정에서 도망쳐 상대방에게 초점을 돌리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모르잖아요. 전문 상담가나 깊은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죠. 내막을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이죠. 동일한 사람인데. 이 진영 씨의 분노는 단순한 성격 파탄이 아니라 나 좀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던 거죠. 우리처럼 타인의 전체 그림을 그 완전한 내막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무의식도 다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남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난도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판단은 일단 유보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정죄에 이르는 판단은 유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 라고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서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부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은 바로 긍휼입니다. 내 안에 날카로운 판단의 그 갈고리, 그것을 거두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두어드린 그 빈자리에 오죽하면 저럴까?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판을 이기는 힘이 긍휼임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긍휼이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의 역임이 단순히 심판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상과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덟 가지 복, 팔복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덟 가지 복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 오복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가 튼튼하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만큼 재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냉당 자리에 자기의 그 무덤을 쓴다든지 이런 그 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은 철저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애통하고 박해받는 삶이 복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어쩌다가 지질이 고생하는 길을 들어갔나 이렇게 혀를 찰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짜 성공한 blessed, 복된 인생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토록 평가가 다를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는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평가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생수 한 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착한 분들만 보입니다. 생수 한 병. 제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목마르시죠? 생수 한 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년 후에 이 일을 기억할까요? 물론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 그때 생수를 받았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있겠느냐고요. 생수 한 병, 몇 불밖에 안 되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죠. 이 생수 한 병은요. 그런데요. 차 타고 가다가 터널이 붕괴되었어요. 앞뒤 막혔어요. 7-8시간 지났습니다. 물 마시고 싶어요. 트렁크도 찼습니다. 그때 제가 준 생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 수천만 원짜리 그 시계 값이 생수 한 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 중 하나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부동산, 자동차, 뭐 지위, 권력, 이곳에 눈길이 가 있었던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긍휼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주실 보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호해 줄까? 땅에서 쌓아올린 이 스펙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느냐로 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 강력한 변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러보낸 긍휼의 흔적들입니다. 긍휼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흔적들입니다. 특히 내가 자연스럽게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 그 대상, 힘든 대상을 향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흘러보냈던 불쌍히 여기신의 흔적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긍휼 연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 불쌍히 여기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불쌍한 눈으로 논리적이고 내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따지는 그러한 날 손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본 그런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연습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정도로 힘이 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전략적인 지혜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연습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